대강절 첫 번째 주일 1864년 12월 4일 에드워드가 예배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몇몇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여기저기서 몇 마디 말이 들려올 뿐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양초를 갖게 된다면 말이야,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할 거야. 내가 듣기로는 에드워드가 이미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했다고 하던데, 에드워드가 양초에 대해 나에게 먼저 말해준다면 어떨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욱 초조해진 에드워드는 긴장감을 덜려고 100년 된 오르간 앞에 앉아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예배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들리던 속삭임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10명 규모인 성가대의 인도에 따라 전능왕 오셔서를 함께 불렀다.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라는 구절이 석회벽 벽에 메아리 쳤다. 회중이 찬양을 부를 때 에드워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목사관에서 나와 묘지를 지나 예배당을 향해 걸어오는 리치먼드 목사가 눈에 들어왔다. 쌩쌩 부는 바람 때문에 몸을 움츠리며 코트깃을 목까지 여미고 있었다. 그는 교회의 문 앞에 이르러 옷깃을 풀었다. 리치먼드 목사가 어떤 설교를 준비했을까? 에드워드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필린턴 목사와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다. 필린턴 목사는 양초의 기적이 코츠월드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견뎌왔다. 이른 아침 동트기 전 이불 속에서 나와야 했고 해가 다 진 후에야 헛관문을 닫았다. 모닥불을 의지해 바느질을 했고 햇볕도 없는 장마철 내내 고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필리턴 목사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했다. 또한 양초 이야기가 그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격려하는지 알고 있었다. 만약 필린턴 목사였다면 이 한겨울의 어둠 속에서도 새 희망과 천사 그리고 놀라운 기적에 대해 설교했을 것이다. 분명히 그는 양초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젊은 목사는 이미 지난주 초 에드워드에게 말했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필린턴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양초에 대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되고 허황된 전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가 올해가 바로 그 해라는 것은 나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비적 사실에는 참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헛된 희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미신을 조장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께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찬양이 멈추고 성가대는 자리에 앉았다. 에드워드 또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고쳐 앉았다. 회중은 강대상 돌 계단을 오를 때 들리는 목사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긴장한 채로 회중을 바라보며 마치 아가씨의 손을 잡고 구원하는 청년처럼 살며시 설교 노트를 펼쳤다. 그는 기독교인의 자비와 형제 사랑 그리고 성탄절의 사랑에 대하여 설교했다.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면 대부분 그 말씀에 감동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악수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실망했다. 양초 이야기는 혹시 잊고 계신가? 에드워드는 애써 좌절감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 부부가 사라와 함께 교회 본당을 벗어났을 때 사라가 속삭였다. 전혀 없었어. 목사님은 한마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아마도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겠지. 비가 대답했다. 고집을 부리고 계신 것 같아. 에드워드가 말했다. 정말 고집스러운데요. 비가 한마디 덧붙였다. 월요일 1864년 12월 12일 바깥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에드워드는 잠에서 깼다. 그는 이불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일어나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탑의 종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5시를 알려주었다. 춥네? 그는 아내에게 바싹 다가붙으며 중얼거렸다. 그가 등을 돌리고 다시 잠들려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비도 들었다. 에드워드, 방금 들었죠? 비가 속삭였다. 아마 고슴도치 소리일 거야. 가서 보고 와요. 여보, 지금 영하의 날씨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나가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투덜거리면서도 그는 그렇게 했다. 의자 위에 걸쳐놓은 코트를 잠옷 위에 덧입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내리비치는 달빛 때문에 누군가 벽에 기대어 떨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여보, 여기에 누가 있어? 예, 맞아요. 에드워드, 저희 둘이에요. 제임스, 엘리자베스,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에드워드가 물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급히 달려온 듯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남편 옆에 서서 침대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던 비가 말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다가 얼어 죽겠어요.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이 따뜻한 병 난로 앞에 자리 잡고 나자 에드워드는 자초지종을 물었다. 먼저 몸을 좀 녹이고 말하면 안 될까요? 제임스의 턱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안정을 찾는 동안 비는 넉 잔의 차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제임스와 엘리자베스는 치핑 캠든에 있는 퀸스 타번이라는 선술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글래스톤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이기도 했다. 제임스가 말들에게 건초를 주고 쉬게 할 때 엘리자베스는 선술집에서 맥주와 음식을 날랐다. 그런데 이날 동트기 전 새벽 그들은 브리스트리만큼 떨어진 거리를 걸어온 것이다. 그 부부가 찻잔을 다 비웠을 즈음 에드워드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엘리자베스가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제임스는 땀에 찌든 거친 턱수염과 헝클어진 다복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어서 마치 걸레를 짜듯 두 손으로 움켜쥐고는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의 절박한 눈빛은 제임스를 재촉하는 것처럼 보였다.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라고? 에드워드는 당혹스러웠다. 제임스는 다시 한번 모자를 움켜쥐며 의자를 앞으로 당겨 가까이 앉았다.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스러우시겠지요? 에드워드,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당신에게 부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것은 항상 갚아왔지요. 당신은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지요? 저는 끝장이에요. 두어 달 전 선술집에서 정말 대단한 카드게임을 했어요. 모든 카드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죠. 나는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진 걸 다 걸었어요. 앞으로 6달치의 수입에다가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엘리자베스가 괴로워하며 신음했다. 그는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고 말았어요. 당신이 졌다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엘리자베스가 가진 동전 몇 개가 우리 재산의 전부예요. 에드워드는 머리를 쩍겼다. 그렇군요. 그런데 난 카드놀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뭐라 말할 수 없네요. 만약 그것에 대해 도움 필요하다면 베버리에 사는 친구를 하나 알고 있어. 그 양초면 돼요. 엘리자베스가 불쑥 말을 꺼냈다. 양초라고요? 에드워드가 물었다. 에드워드, 그건... 비가 굳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크리스마스 양초. 그들은 천사의 방문 후에 주어진다는 그 양초를 원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완전히 파산했어요. 에드워드, 제임스가 말했다. 영주가 임대료를 요구할 거예요. 두 달 안에 그것을 달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나가라고 할 거예요. 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요. 분명히 영주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애원도 해봤지요. 하지만 그는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에드워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당신뿐이에요. 잘 알았어요. 에드워드는 잠시 동안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룻바닥을 바라보며 생각한 뒤 친구에게 말했다. 그런데 제임스, 당신 소원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천사가 오기까지는 아직 한 주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일로 나를 찾아왔지요. 에드워드가 설명하는 동안 비는 계속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추수를 앞두고 마다들의 다리가 부러진 농부가 찾아왔을 때도 같은 설명을 했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이손이 턱없이 부족해진 농부는 간절히 부탁했다. 1년 내내 땀 흘려 얻은 열매가 들판에 버려지게 되었어요. 내게는 지금 기적이 필요해요. 남편을 잃은 네오나르드 부인에게도 같은 설명을 했었다. 일하기에 너무 나이가 든 그녀는 집 뒤의 터를 빌려주고 그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겨울에 쓸 석탄을 살 돈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스미스 가족도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에드워드는 말을 이어갔다. 그들에게는 당신도 알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쌍둥이 형제가 있지요. 그들을 본 적이 있나요? 스미스 부인이 양쪽에 두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에드워드, 비가 남편을 저지시키며 말이 곁으로 새는 것을 막았다. 아, 그렇지. 그녀는 그들의 건강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파이니스 오스틴도 들렀지요. 가만히 있어보자. 여보, 지난 금요일인가? 아니면 토요일이었던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아내는 시력을 잃고 있어요. 그녀를 본 적이 있나요? 그녀는 지금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지금까지 그녀가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아세요? 보닛이에요. 그녀는 모자 가장자리의 끈을 바느질하지요. 그녀는 곧 눈이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파이니스는 그것에 대해 의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의 자식 문제가 더 큰 걱정거리지요. 지금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에드워드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면서 말을 이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에드워드는 말을 멈추고는 파이프 담배 연기를 두어 모금 내뿜었다. 감옥에 가는 것으로 결말이 날지도 모르죠. 제임스는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소문으로 이 말을 짚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 주일 예배 후에 온 사람 누구였지 여보? 제임스가 말했다. 너무 염려 마요. 당신이 멋지게 해낼 걸 믿어요, 에드워드. 내가? 그래요, 바로 당신. 제임스가 안심시킨 후 말을 계속했다. 간절한 소원들, 그 많은 바람들. 나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비는 엘리자베스 옆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다. 우리는 당신들을 이해해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잖아요. 기도밖에 없지요.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왜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종종 찰스 바소 씨가 생각나요. 그녀가 말했다. 25년 전 당신이 그에게 양초를 주기 전에 그는 방향타가 없는 배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를 보세요. 정말 멋진 사람이 됐어요. 정말 훌륭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제 또다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양초장이 부부는 그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문 밖에서 배웅했다. 에드워드는 팔로 아내를 감싸 안았다. 그녀가 물었다. 우린 무엇을 해야 하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초를 원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줄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지요? 에드워드는 아무 말도 없었다. 사실 나도 생각 중이에요. 무엇을 생각 중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 양초를 사용해도 될까요? 우리의 소원도 다른 사람의 소원만큼 간절하잖아요. 에드워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가문은 항상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해밀턴 가문이 직면한 문제 아닌가요? 에드워드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고. 아비가일은 아이를 아는 채 편지에 기록된 말들을 깊이 생각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다. 런던의 거리는 영국의 시골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언덕들은 아름다웠다. 골짜기마다 높은 탑들이 자리 잡고 있고 박공 지붕과 느릅나무가 무리 지어 있었다. 그 사이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만나게 될 새로운 환경을 갈망하고 있었다. 마치 붙잡을 무언가 필요한 것처럼. 그녀는 손가락으로 아기의 담요 끝자락을 만지작거렸다. 같은 일이 벌어질까? 그녀는 궁금했다. 토요일 저녁 1864년 12월 17일 바토시의 집 거실에는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배불리 음식을 먹고 차를 마셨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았다. 찰스 바토시는 어퍼 슬리터에서 온 두 사람과 정치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그리고 춘미 씨는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다는 노인들의 말을 공손히 듣고 있다가 바스토 부인은 결혼과 연애에 관한 최근의 이야기거리를 끊임없이 이어갔다. 비와 에드워드는 이날의 저녁 초대를 정중히 사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그날, 마지막 대강절 일요일 전날 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리치먼드 목사는 바스토 씨의 초대에 응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목사님 오셨군요 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지난 6달 동안 두 사람은 채 6마디도 나누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리치먼드 목사는 에밀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주일 당신이 존슨 씨 아이들과 농담하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그가 이야기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목사는 웃으며 그녀의 친절한 행동에 호감을 보였다. 아, 예. 그때는 아이들과 아주 즐거웠어요.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픈 것은 정말 안 된 일이지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2살짜리 아이가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요? 무슨 질문을 하던가요? 대단한 질문들이요. 신앙과 믿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목사의 목소리는 살짝 들떠 있었다. 한 아이는 어느 날 우리가 꿈꾸는 나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에밀리가 웃으며 물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말했는데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하고 말해줬죠.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고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좀 더 자주 일해야만 해요. 에밀리가 말했다. 이렇게? 어떻게요? 웃어야 한다고요. 그녀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리치먼드 목사는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글래스톤에 있는 것이 따분하시죠? 그녀가 다 대담하게 물었다. 따분하냐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비쳤다. 왜냐하면 자신의 예상과 다른 대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런던인가요? 난 거기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감독의 친구가 되시지요. 내가 런던에서 일을 해야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런던으로는 갈 수 없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나요?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목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그는 눈길을 돌렸다. 에밀리는 그가 더 이야기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양초 말이에요. 결국 에밀리가 화제를 바꾸었다. 당신이 설교 중에 양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럼요. 알고 있죠.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양초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거짓 희망을 북돋아 줄 수는 없어요. 나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초가 사람들을 실망시킨다고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을 사람들은 전부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양초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다 무시하고 오직 한 사람의 소원만 들어주실 순 없지요. 그건 공평하지 못해요. 에밀리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계속 말하려고 했다가 곧 멈추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웃음으로 대답했다. 실례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충리가 말을 끊으며 말했다. 잘 시간이 되었어요. 우린 당신들처럼 젊지 못하거든요. 좋은 시간들 보냈겠지요? 사라가 말을 이었다. 물론 좋았습니다.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사께는 내일 한 일이 있으시죠? 준비는 다 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춘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목사를 바라보았다. 양초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이미 다 각색해 놓았겠지요? 아니면 여전히 나와 같은 냉소적인 생각을 하고 있든지 말입니다. 여보, 사라가 남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다른 논쟁을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모자와 지팡이를 챙기세요. 곧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라 생각해요. 좋은 밤 되세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목사가 공감을 표했다. 젊은 커플은 춘리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리치먼드가 말했다. 저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인하지도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많은 실수를 했지요. 하지만 실수는 결국 지나간 일이잖아요. 에밀리, 바토스 씨가 문 앞에서 부르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니? 손님들이 전부 돌아가고 있구나. 네, 할아버지 갈게요. 에밀리는 목사를 향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에요.